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John chapter 14 verse 26 through 31.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박원희 집사님 죄송하지만 키보드 볼륨을 뮤트로 해주시면 우리 CD 녹음이 더 깨끗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는요, 또 영의 세계는요, 두 세계가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다. 그리고 두 세계만 존재한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고요, 하나는 사단의 세계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본다면 성령의 세계요, 또 육의 세계요, 혹은 악의 세계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매여 살든지 혹은 악한 사단마귀에 매여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세계를 우리는 삽니다. 그것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분별하지만 그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세계에 매여 살면서 어떠한 영향력 아래 놓여 사는지를 모르고 그저 살다가 주님의 심판 때에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옛날 무슨 동화책이나 전설책에서 보는 것처럼 뿔 달리고 꼬리 달리고 새빨갛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런 어떤 형상을 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거합니다. 공중권세 잡았답니다. 우리의 영속을 마구 들어와서 저들 마음대로 헤집어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죽을 일만 쌓아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세상 말로 죄수 없어서 사단 마귀의 괴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붙잡힘을 받지 않은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기꺼워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 성령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사단의 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내가 살아가는 인생 그냥 어제와 오늘이 같고 내일도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평범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새에 자꾸만 사단에게 먹혀들어가고 잡혀들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들 말 가운데 사단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사단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기뻐할 만한 죄악의 열매들이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험관에 들어간 그런 개구리처럼,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시험관에 개구리를 넣고 밑에다가 알코올 램프를 켰어요. 알코올 램프의 그 불은요 별로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은 불이기에 시험관에 들어가 있는 그 개구리를 담고 있는 물이 점점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그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성령이 없는 자가 자기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지옥불로 빨려 들어가고 죽어가는 인생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육적으로 죽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개구리는 개구리의 그 시험관 그 실험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 생활을 잘 예표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은 점점점 뜨거워가지만 개구리는 그 온도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요 이 몸이 이 피가 차가운 동물이기 때문에 따뜻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로 음에 좋은 거 음에 좋은 거 하다가 결국은 개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관 안에서 삶아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고 가는 것을 알지 못하며 그것이 좋은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근신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근신한다는 이야기는요 마치 죄를 지은 자가 죄를 깊이 반성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사는 마음, 그런 마음이 뭡니까?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뭘 좀 뭔가 좀 잘못하면 근신하고 있어 이러잖아요. 근신하고 있어. 그러나 근신과 근심은 틀려요. 근신은 우리를 발전시키지만 근심은 우리를 상하게 만듭니다. 육신을 상하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좀 비슷해서 여러분 그게 그건 같아요. 근심은요 후회하는데요 자기를 자학하고 포기하고 그러다 누구를 원망하게 되고 탓하게 되는 어두운 마음입니다. 네거티브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다시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잠시 잠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 생각을 그 컨셉을 그것을 늘 지니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것, 바로 그것이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게 될 때에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삼킬 것을 찾아 두루 다니며 그 이것이다 하고 덤벼들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나의 삶 가운데서 떠날지어다 외치며 방어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히려 선포하여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신앙적 순발력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다 당하는 거예요. 하다 우리의 말이 사단에게 점령당하고 하다 우리의 생각이 사단에게 점령당하고 하다가 우리의 삶이 사단에게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개구리만 시험관에 삶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상관이 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다가 알게 모르게 점점점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은 삶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순식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비유이지만 다윗이 얼마나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여인을 좋아하는 그 악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놔두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거 한 가지 사단이 그거를 건드는 거예요. 이쁜 여인들이 휙 지나가면 눈이 커지게 되고 자꾸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 사람이 처가 얼마입니까? 처가 몇 명입니까? 그것도 모질라서 남의 아내까지 그 남편을, 남의 남편을 살해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춤을 추고 자기의 바짓단이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믿음이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사단이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잡아먹을 사슴을 향해 그 발을 한 발 한 발 몰래 몰래 디뎌가는 여러분 그 사제 사냥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틈을 타서 한 걸음 두 걸음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우리의 신앙적으로 아킬레스건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쓰러지기 쉬운 부분을 우리를 자꾸만 건듭니다. 다윗에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이었어요. 여인을 좋아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남자들 보면요,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이런 사람들이 아마 여인들도 좀 밝히는 모양이에요. 저는 그래서 춤 못 추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대학교 때 오페라를 이제 해야 되니까 이 서양에 있는 댄스 뭐 이런 거를 배워야 됩니다. 아, 남들보다 왜 그렇게 반박자 느리는지 참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춤 못 추는 게 오히려 전 낫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준수한 외모에 춤까지 잘 춰봐요. 큰일 났지. 왜 안 웃어요?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담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수려한 외모나 찬양의 능력, 무용의 능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왕으로서 하나님이 삼기 위하여 주신 그러한 능력과 외모와 그런 장점들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그것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관심을 끄는 어떤 그러한 요소로, 또 여인들을 탐하게 되는 그런 요소로 그것이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주신 힘인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그 힘을 갖고 역시 여인을 탐했습니다. 여인을 탐하고 또 탐하고 결국 그러다 두 눈이 뽑힌 이후에야 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뒤늦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또 많은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환경적으로, 인격적으로, 기능적으로, 또 성령으로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사단에게 이렇게 끌려 들어가면서 야금야금 먹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빠져나올 길이 없는 그런 폐망의 길로 가는 그런 시대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하기 직전에, 생각을 품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지금 내가 사단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깨어 근신하며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아름다운 선택들을 하셔서 성령님과 동고동락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더욱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but the Holy Spirit 이러지 않고 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도움자가 되신다,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연관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더 은혜가 있는 것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럼 이 보혜사가 돕는 자라고 해서 이분이 도와주면 좋지만 도와주지 않아도 그럭저럭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연관하여 볼 때에 사단 마귀가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사단 마귀에게 잡혀먹힐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세계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존속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만들 너무나도 없어서는 안 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성령님인 것입니다. 따라해봅니다.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을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때때마다 생각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가 우리의 말이 사단에게 먹히고 우리의 생각이 사단에게 먹히고 우리의 삶이 사단에게 먹히고 많은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그래서 우리를 돕고자 보내신 이 성령님을 우리 모두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생소한 말이라도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소하게 들리고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들려도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임한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성령님에 대한 관심과 성령을 영접하기 위한 그런 고백과 기도들이 우리에게 더 힘차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령을 받기까지는 너희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곧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때때로 생각나게 하시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갈 방법이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그 육신이 승천하실 때에 단 한마디 가장 강하게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히 임한 이후에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로 육신을 씻는다고 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씻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바로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할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주님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고 우리 입술을 열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시인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때로부터 임하여져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말씀 그대로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연구하여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어느 날 몇 월 며칠 지었던 그 죄가 생각나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든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희한하게도 그 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는데 똑같은 죄를 또 저지릅니까? 그거는요 엄격히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그건 후회입니다. 그건 후회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 심령 안에 그 삶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를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쫓겨난 것이 그리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무슨 힘으로 주님을 다시 쫓아내고 왕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절에 보세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제가 왕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사단은 뭐로 어떻게 예수님을 나가게 할 수도 없고 따져 물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와서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가 참단 회개를 이룰 때에, 참단 회개의 열매를 이룰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죄가 다시는 우리 안에서 또아리를 들고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완전히 내어쫓으시고 주님의 나라 곧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 뜻대로 운영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안에 세워질 때에 다시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 은혜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까? 십중팔구 죄의 문제입니다. 그 심령 가운데 죄가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진리가 그 삶을 운영하지 못하니까, 죄가 그 삶을 운영하고 죄가 그 삶을 압도하니까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한 부정적인 말들, 나도 모르게 한 그런 믿음 없는 말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 죄들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영이 그것들에게 눌려서 은혜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메마른 삶, 영적으로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춤추고 싶은 마음도 없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떤 그런 뜨거운 기도 열정도 없고 예배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십중팔구 무엇의 문제다? 따라해봅니다. 죄. 죄.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합당한 회개를 이루지 못한 것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죄를 쫓아내지 못한 연고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성적인, 감정적인, 인격적인 후회만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근신한 것이 아니라 근심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근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단은 습관적인 근심에 우리를 자꾸만 몰아냅니다. 자꾸만. 그리고 사람은 근심할 때 오히려 안심해. 내 인생은 안 될 때, 안 되니까 더 안 될 일이 없으니까 그때서 안심하는 이상한 습관에 쭉 사람들이 끌려들어가. 뭔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이게 얼마나 가겠나 하는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뒤집어지고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날 주신 그 은혜 그날 누리시길 바랍니다. 뭘 그렇게 앞서서 걱정을 합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이 순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로운 줄로 믿습니다. 신락 같은 은혜일지라도 한번 그 은혜를 잡으면요, 은혜를 잡고 은혜를 잡으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라라.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위에 은혜라라. 주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또 은혜가 되는 일이 생기고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또 은혜가 받는 일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자유를 얻으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가 정말 참 자유를 누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죄가 왕이 아닙니다. 사단이 왕이 아닙니다. 사망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고집이나 아집이나 과거로부터 살아왔던 죄의 어떤 습관적인 삶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근심함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가야 할지 앉아야 될지 서야 할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기쁨으로 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려면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도와도 되고 안 도와도 되는 성령님이 아니라 꼭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꼭 도와주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꼭 도와주셔야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는 너무나 필요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가운데에 또 귀한 선물이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하시니 여러분 근심이 될까요? 평안이 내게 임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어요. 우리에게 공포가 엄습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 당하는 일이에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인 은혜인지 성령님이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 혹은 혼자 묵상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혹은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아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교회의 직분적인 일이든 나라와 민족에 관한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들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영할 줄 모르고 서핑을 탈 줄 모르는 사람은요 파도가 있는 바다 속에 떨어지면 나 죽었다라고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갈 건가. 그러나 여러분 수영을 배워놓고요 그 파도 타는 서핑을 배워놓으면요 오히려 이 큰 파도로 인해서 그들이 더 잘 가고 오히려 그 파도를 즐기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퍼포스 드라이브 인 철치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릭 워렌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는 부지런히 진리를 공급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이 만 가지의 문제들 이것이 우리에게 근심으로 다가오고 염려로 다가오고 우리를 죽일 것만 같고 하는 어떤 그런 무거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오히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기회가 되고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때는 다 끝난 것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도록 인도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살려내셨을 때에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을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김치 담글 때만 쓰는 말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포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는 일 외에는 우리 인생의 사전에서 지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갑작스러운 얘기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한국 그 축구팀이 올림픽 축구팀이 7만 5천 명의 영국 그 관중들의 일반적인 그런 응원 속에서 참 그 경기할 때에 뭐로 보나 올림픽 팀이 뭐 조금 열심히 뛰겠지만 지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 참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교회 인터넷을 켜놓고 뭐 오다 가다가 그냥 봤는데 나중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방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렇게 봤는데 이야 잘 싸웠더라고. 기도 안 질리고 말이죠. 참 잘 싸웠더라고요. 있으면 그냥 확 안아주고 싶어 그냥. 대통령도 저 얼마나 좋으신지 전화를 다 했다 그런 뉴스가 있던데 한국이 영국을 이겼다고요. 축구로 영국에서 잘하는 사람들, 영국은 저 지방이 여러 개인데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여기서 잘하는 사람만 뽑아다가 그들 연봉을 합치면 천억이 넘어요. 천억.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갖고 이겼다니까요.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살아가는 것이 외롭고 힘들고 질 것 같고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도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세파 속에서도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국 관중들의 응원이 오히려 더 승리를 더 빛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오히려 영국이라는 그 강팀이라는 그 조건이 오히려 한국 올림픽팀 승리를 더 빛나게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가 당할 시험이 겉으로는 무섭게 우리를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것을 삼키려는 사자처럼 막 달려드는 것 같지만 오히려 다윗이 그러할 때 돌팔매질을 해서 그것을 때려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짜릿하게 체험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단마귀를 오히려 이기고 더 믿음으로 우뚝 서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성령님, 이 귀한 성령님,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을 받는 것은 여러분 잔소리같이 또 얘기합니다. 무엇을 할 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려 할 때에 우리의 회개는 열매를 맺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죄를 지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죽음과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감사하고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할 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인격적인 그런 후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논리적인 그런 후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덕적인 그런 후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를 위하여 보혈로 주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내어 쫓고 죄의 영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려고 하는데 참 사람은 습관의 존재인 것이라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육에 속한 삶, 죄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꾸만 편하게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신함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더욱 뚜렷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세계, 육의 세계, 사람의 세계가 우리에게 자꾸만 사무치고 습관되지 아니하고 체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가 우리 안에 펼쳐지며 경험되어지며 지배하며 승리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일일이 열간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절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이 모든 말씀들 우리들에게 이룬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성령의 충만의 임할 통하여 넘쳐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희락이 곧 기쁨이 여러분 안에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터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화감동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원수 맺고 두려움과 질시와 멸시와 어리석은 말과 누추한 말이 횡횡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 감동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슬픔이 변화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던 곳에 화평의 열매가 화해하는 열매가 오래 참지 못하고 부글부글 끓어서 실수하던 사람들이 오래 참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하는 것들, 절제하는 것들, 선한 것 위에 더 선한 양선의 어떤 그런 열매들 많이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